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주님은 십자가에 점점 다가가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사죄를 통해서 이루게 될 새로운 공동체에 있게 될 희생의 모습을 말뿐만 아니라 몸소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과는 다른 하늘의 공동체의 힘이 성령이심을 연이어서 일깨워 주시는 동시에 이 최후의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가르침은 17장에서 이제 제사장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규범이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것들 뿐으로 오늘 이 내용도 세상의 일반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이고 계시다는 거지요. 또 주님을 머리로 한이 주님의 공동체는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섬김이나 겸손만큼이나 사실 말에 그치기 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친히 섬김과 겸손을 몸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습은 종들이 주인과 그리고 주인의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이고, 유대 사회에서 도저히 볼수 없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는 베드로의 거부도 아마 무리가 아니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먼저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못한 데 대한 죄스러움도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되어집니다. 오늘날 세족식이라는 이벤트를 위해서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서로를 겸손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이벤트에서는 이런 행동은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세상과 다른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의 바탕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본보이신 것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는 다만 너희애라고 하는 말보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교훈하신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자들 각자의 상태를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발을 씻기고 계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요한은 그걸 받으셨을까? 또 마태는 각자가 아마 주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심에 대한 발을 내밀어 놓고 있는 상태가 다르지 않았겠는가? 그런 각색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발을 씻도록 맡겨두고 앉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 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겸손과 헌신의 섬김을 뵈면서 서로를 대하는 우리 각자의 태도를 다시 바로잡고 점검해서 보다 편하고 자연스러운 섬김과 사랑의 교제가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결코 베드로처럼 주여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런 갑작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예, 발뿐만 아니라 온 몸도 씻어 주십시오. 그런 어떤 당당하고 확신에 찬 고백으로 주님의 어떤 명령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세 군데로 나눠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이 식탁에 앉으면서 누구도 주님의 발을 씻어드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당연히 섬기고 공경해야 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자신들을 이제 떠나서 죽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만 찹찹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만찬석상에 제자들이 함께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빵과 포도주는 이미 나눠졌고 그것을 먹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호련히 잡수시다가 일어나셔서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시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지금 사실은 식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섬김의 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11절까지 봅니다만은 식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데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에서 섬김은 쉽지 않고 주인과 종의 신분이 보다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식탁이라는 거죠. 배가 고프면 우리나라에도 세상적으로는 규범이 있죠.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많이 시장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걸 생각지 못하고 먼저 숟가락을 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8절에 주님께서 이 식탁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가장 쉽게 발산되는 그런 데서 특히 우리가 섬김이나 공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가르침 그냥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야 되는 장소 속에서 겸손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닦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닦으셨습니다. 이것도 저는 조금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허물과 수치를 닦아주는 것이 사실은 이 중심 사상이고 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남을 허물을 가려주고 닦아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띤 사람들은 동시에 남의 허물과 수치를 닦아줄 수 있는 수건을 중심에 두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올바른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일반적으로 종들이 하시는 것처럼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여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나 계속한 어떤 인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중심에서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진리로 허리띠를 뜬 하늘의 사람들은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이심에 있어서 전혀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차별이 참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돌아가면서 씻으셨다는 거죠. 섬김에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섬김에서 벗어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물론 자신을 은30에 파는 가룟 유다도 함께 했음을 연결되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은 씻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씻으시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은30에 팔아먹을 그런 어찌 보면은 가장 미운 유다까지도 아무 다른 모양 없이 그 발을 씻으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섬김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은 이유가 없습니다. 또 대상이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이 섬김의 모범 속에서 보이셨다는 거죠. 자기에게 충성된 제자나 자기를 팔아먹는 제자나 그 모든 제자들에게 신이 묵묵히 순서대로 전혀 차별하지 않고 씻으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나타나는 행동만을 볼 뿐이고 들리는 소리를 들을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의미하는 어떤 것입니다. 보이는 행동보다도 들려주는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읽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제자들조차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니. 13절에서 15절에 그렇게 연이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지나쳐서는 안 될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유대사회에서는 있지도 않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긴 것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것을 주님은 발에서 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받드는 것은 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윤리이지만 스승의 제자를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는 흔치 않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수치를 가려주고 씻어주도록 주님은 이 실제 교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은 바로 야고보서 5장 16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뭡니까? 서로 죄를 구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므로서 마지막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할 때 그런 바탕을 이룬 기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요한과 더불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나눔이 어디에까지 가야 하는가를 일깨우면서 서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서로의 관계 속에도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는 길에서조차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행동이 야, 우리 중에 누가 큰 거야? 베드로가 큰 거야? 요한이 큰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 제자들을 흉보기 전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로 씻어주고 허물을 씻어주려는 주님의 자세를 실천하는 천국의 모습에 우리가 이런 본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거듭난 모습 속에서 성령과 함께 하는 제자들 속에서 비로소 그런 모습을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보이셨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어렵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면 이건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근본적인 인간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자리에서 겸손과 섬김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확인하고 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주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 관계의 중요성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다고 거절을 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씻기지 않는 이상 절대로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 역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보이는 것 못지않게 주님과 우리 모두 사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반드시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 자들만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깊은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표현으로 그 가문에 태어나지 않으면 그 가정과 관련이 없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씻김을 받은 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씻김을 받은 자, 그가 바로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씻으려고 하는 사실이라든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깨닫는 것들이 들어있죠. 이 말씀을, 메시지를 들으면서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시간을 지내놓고서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나에게 확 바치는 왜 저렇게 말할까? 그런 것들도 당장 어때요? 이해가 안 돼서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아하,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당장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에 깨닫는 것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 천지입니다. 이종배도 그래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깨닫지 못하면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천의 기름을 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깨닫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는 믿음의 사람에게 합당하지 못합니다. 어찌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딘 우리 사람들은 한참을 지난 후에야 늘 머리를 긁적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은 성경 속에 수없이 등장하는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 쪽에 주어진 황금같이 귀한 교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 속에서 주시는 교훈인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이고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희생하신 주님의 엄청난 고난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지 않으면 주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인류가 알아야 될 귀중한 생명의 교훈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관계성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는데, 깨달은 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기에 모범은 누구보다도 베드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내미는, 뭐 우리 요즘 그러면 들이민다는 말 있어요. 완전히 들이밀잖아요,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아이고 씻어주십시오, 전부 씻어주십시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모든 것을 맡기니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말투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라면, 깨달았을 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주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삶아 드시든지 구워 드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의 순종이 적어도 베드로처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은 깨달음으로, 그리고 삶은 다른, 이것은 적어도 아닌 겁니다. 깨달았는데도 맡기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은혜에 대한 응답은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도 드려야 될 것은 순종이고, 깨달은 후에도 드려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는 더욱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0절입니다. 성결을 보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데 그 성결을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깨끗게 하셔서 생명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의 육신의 청결이 수시로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성결도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우리 일평생에 깨끗할 수 있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것은 일평생에 죄를 씻음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처리하자는 교훈을 오늘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은 우리의 평생의 죄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씻으셨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확신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죄를 지는 순간에도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밟고 다니면 늘 먼지가 묻는 것처럼 세상의 죄의 먼지를 늘 밟고 다니는 발은 영적으로도 항상 씻겨야 된다는 것.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불신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것은 평생의 죄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고백으로 안 돼요.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평생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삶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림없이 주님으로부터 성결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죠. 그리고 동네를 쓸어 다녔습니다. 그럼 목욕했으니까 발 안 씻습니까? 씻어야죠. 왜? 먼지가 묻으니까. 꼭 같은 원리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런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에 두려움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두려움을 듣습니다. 이 두려움의 증거는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증거이기를 바람입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안타깝게도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니라 신은 선언은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있어 왔고 사실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도들 속에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깨끗이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투정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4절에 6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역사 속에 불완전한 공동체 속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고 히브리서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 이 쓴뿌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결은 한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가야만 할 과제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불가능할 정도로 낮아지셨고 그것은 바로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삶 자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과서가 되고 바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엄밀하게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값없이 흘려주신 그 피에 우리의 몸과 인생을 담글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주님의 피에 담금을 받은 자들은 같은 주님의 피에 씻음을 받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씻음을 받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다시 더러워지는 발처럼 우리 모두는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이 더러워진 발과 같은 죄도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신 방법과 약속대로 씻음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에는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